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식, 즉 복음은 언제나 은혜라는 말과 함께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을 향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구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보통은 인사말이 끝나면 상호간에 그 축복을 빌어준다든지 좀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칭찬이 있게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너희들 지금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길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살고 겪었었던 자기의 간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죠? 우리도 잘 아는 그 간증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을 때, 아니 잘한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침돌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내가 잘못하던 그때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사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거기서 뭐 오래 머물거나 사도들을 만나러 찾아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한 후에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살던 다소와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가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나 우리가 서로 같이 확인을 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리고 2장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시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의 어떤 긴 간증과 복음에 대한 자기 증언의 결론을 내립니다. 2장 마지막 절,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은 구원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전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 대체 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외면하고 왜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는, 그리고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그런 설명들을 이어갑니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발합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들을 충족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 속에서 나는 몰랐어요 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몰라서 못했어요라는 핑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 할 수 있느냐? 알아도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구원받는 자 누구나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쩌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청된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참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아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도 못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면 율법은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목적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로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율법을 주신 목적, 알아도 못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은 예수를 요청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비로소 그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발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고 이것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냉정하고 가학적인 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두를 죄인으로 묶으십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고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범주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온 인류를 묶으십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게 하시죠.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지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자각한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자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너희들은 상속자다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 갈라디아서는 내내 이 은혜를 상기시키는 바울의 호소와 질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이고 자유를 주신 자이다. 너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의 황태자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런데 왜 너희가 그 귀한 정체성을 외면하고 팔아먹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4장까지의 권면을 마친 후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너희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으로 가지 말고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5장 1절 이하에 다시 그 할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죠. 앞서 모든 논쟁은 이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을 찾아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거짓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배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 인간편에서의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할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한 방법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구원을 얻는,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인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은혜를, 그 둘의 차이를 넘어서는 모든 인류를 포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구별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족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요구했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문제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이미 교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문제였고, 그래서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단락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며, 14장 28절에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보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중심으로 되어 교회가 형성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며 사역하는 동안 유대에서 할례주의자들이 오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좀 정리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자 몇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공식적이고 권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15장 6절을 가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거 바울의 그 자기소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주로 전했던 것으로 아는 그런 사도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10장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처럼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그 부정한 생물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건 먹지 않습니다. 내가 줬는데 무슨 소리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두 번 있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욥바에 그 베드로가 머무는 집을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욥바에 가서 당신을 모셔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라고 초대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유대인들, 특히 이제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내가 봤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음을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증거케 하셨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발언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야고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우리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그 전에 헤롯에게서 이미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준수하라는 의무를 지우지 말자. 그러나 각 성마다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신자들이 있으니 그 유대인 교회 성도들과 화합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도록 편지하여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유대인은 유대인인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안디옥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쓰였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이 문제를 확정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에는 각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인 채로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헬라인은 헬라인인 채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채로 부르시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분, 그 인종, 그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그것이 세례로 확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이미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이고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여전히 이방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표현대로 하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데 그 다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헌신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율법에 매이고 종노릇하는 일로 나아가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인간적인 노력을 덧붙이면 그것이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변치 않는 의지에 따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창세 전에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굳이 또 할례를 받으려 했을까요? 왜 굳이 이방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인이 되고자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같은 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요청하지 않았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보내사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받을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또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시죠? 내가 잘못했을 때 흔들립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런 잘못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유혹, 이런 도전, 위협 여러분들 매일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도전이 매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별하여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는 것으로 확인받는 것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연속되는 가운데 만족감, 안정감을 줄 만한 어떤 것이 간절했는데 그때 마침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나를 구별하고 절기를 구별하고 먹는 음식을 구별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라, 이렇게 요구하자 홀딱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외적으로 확인되는, 그래서 할례받은 자신을 볼 때마다, 다른 음식을 먹는 자기를 확인할 때마다, 남들은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 만족감이 드는 것이죠. 나는 달라, 그래도 내가 좀 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자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나, 더 많이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면,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을 듣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질책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질책을 우리도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에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니라는 그 긴장된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셨지만 정말로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 긴장이 우리에게 늘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아까 했던 질문,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제기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 의롭게 될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나?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아직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으로 당신의 그 굳건한 의지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젠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유혹과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나 스스로가 한심할 때마다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혜는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염치 없지만 제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맥없이 쓰러졌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시지 않으니 나도 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나 행위들이 자기 증명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올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건,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자도 괜찮고 무할례자도 괜찮다. 유대인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다. 확장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괜찮다로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남들과 다른 어떤 외적 조건으로 확인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더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더냐, 그것을 물어라. 이것이 핵심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못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할례를 유대인들이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 증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기 확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게만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들은 할례를 받아 이렇게 생식기에 피부 끝조각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다. 거세를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격앙되어서 그들의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출발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를 아는 것은 꽤 수준 있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야 되죠.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모습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올바로 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아,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다른 내용, 다음 내용들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되돌아보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